요한복음 13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표준개역 성경에는 그분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유월절에 대해 상세한 기록이 없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요한은 유월절이 다가왔으며 예수님은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유월절 축제에 드리워진 구약의 그림자를 성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박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뒤이어서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퍼부어졌으며 그 마지막은 애굽 사람들을 쳐서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게 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죽인 후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실 경우 그 집을 유월하여 가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제의 이름이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 그것의 죽음으로 인하여 집안의 장자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행하실 일을 묘사한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축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따라서 유월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시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셨을 때 그분은 저들에게 이 절기의 온전한 의미를 확연히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가 이 절기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이 유월절에 죽어 구약에 나온 모형을 성취하여야 할 것을 아시던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친근히 하셨습니다. 내가 앞서 말한 대로 요한은 유월절 저녁 식사에 대해 전혀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준비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복음서들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미 기록된 내용을 반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이전에서 곧바로 유월절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수일의 시간 간격이 있을 것인데 그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는 유월절 저녁 식사 후로 직행하게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주의 권세가 그분께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이 허리를 동였다는 기록을 우리는 자주 읽게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긴 옷을 발치까지 늘어뜨린 채로 입고 다니면서 일하거나 달리려면 거추장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러 가거나 전장으로 나갈 때면 사람들은 허리를 동이곤 했습니다. 옷을 끌어 올려 끈으로 묶음으로써 짧은 옷을 입은 것처럼 만들었으며 그러면 활동하기가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일하러 갈 때면 언제나 옷을 걷어 올리고 허리를 동임으로써 활동하기 편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옷을 걷어 붙인 종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은 후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 일을 말렸는데 내 생각에 그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고 가정해보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는 불의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께서 제게로 오시나이까? 본문의 베드로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여 제가 오히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할 텐데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 일을 결코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여기서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만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제 몸 전체를 씻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그는 성격이 격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를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식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없었으나 그 위쪽 지방에는 있었습니다. 위쪽 지방이란 갈릴리보다 북부 골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로마식 목욕탕이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목욕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곳으로 오곤 합니다. 그들이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경우 길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냥 발만 씻으면 됩니다. 몸은 깨끗함으로 말만 재차 씻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11절 말씀,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오늘날에도 발을 씻기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발을 씻기는 봉사를 합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불러 명하셨다고 하면서 내 발을 씻기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그럴 의사를 통보하였다면 내가 양말을 갈아 신고 기다렸을 것인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오늘날까지 발을 씻기는 관습을 견지해오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계 일반의 관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서신서들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가 교회의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께서 행해 보이신 일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서신에서 그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세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며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습을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바울이 서신서에서 물세례라는 주제로 교훈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세례를 오늘날에도 교회의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봅시다.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서신서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에도 주의 만찬에 참석하며 이것을 성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발을 씻기는 관습에 대해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관례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성례나 관례로 굳어진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없으며 서신서에도 그 관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예식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발을 씻기는 것이 아주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매우 지저분하였고 포장이 안 된 도로가 지천이어서 길들은 먼지가 매우 많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발이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잘 청소를 해놓은 집으로 들어올라 치면 종들이 문간에 서 있다가 인사를 꾸벅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발을 씻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발을 문 앞에다 벗어둔 다음 맨발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는 결코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지금도 그런 관습을 유지하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발을 씻겨야 할 필요성을 알았을 것이며 예수께서 종의 도리를 참으로 잘 보여주셨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한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직임을 대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곳 캘버리 교회의 부속 건물로 작은 예배당 하나를 저편 구석에다 건축한 후 우리는 이 털이 많이 달린 카펫을 깔았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쪽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녹색으로 된 카펫을 깔았는데 이는 잔디밭과 같이 보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창유리를 달았고 바로 그 너머에는 잔디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면 잔디 위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자는 황갈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몇몇 히피족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예배당 짓는 일을 아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펫을 우리에게 매매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카펫을 깔았을 때 가장 고약한 것은 맨발입니다. 발에는 기름기가 있는데 그것이 먼지와 함께 섞일 경우 카펫에서 그 때를 벗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맨발의 청춘들이 다니는 교회에 카펫을 까는 일을 제거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맨발의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카펫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금지시키고자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발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카펫을 제거하고 세멘트 바닥을 드러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하여 아무에게나 신발을 신었든 벗었든 간에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정녕 문제가 된다면 다음 주일에는 내가 물을 대야에 담아 가지고 문간에 서 있다가 그 애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문간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서 있겠다고 하니까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저들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카펫에 때가 좀 묻기로서니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주께서 때 타지 못하게 하는 수문장을 문간에 세워 두심으로 카펫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설사 그 양탄자가 없어진다 한들 문제가 될 게 뭐란 말입니까? 그런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교회 관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서의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친밀하고 절친한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사람들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로 묶는 매우 의미심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예언은 그분이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상 이 예언은 하나님은 영원히 시간밖에 계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종말에 대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그분은 역사를 미리 배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건이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정작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로 믿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증인이 되도록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그들이 우리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로 여김을 받은 데 대해 기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전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앞에 장에서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감정에 복받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심령이 민망해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은 자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지 않은 점을 보면 그가 얼마나 능란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언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누가 그런 사람일까 하고 궁금히 여기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대로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표현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그렇게 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요한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데 대해 나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모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은 자신을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 떡 한 조각은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마치 건배를 칭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벌써 대제사장에게 갔다 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거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예수가 있는 허전한 곳으로 저들을 안내해 주기로 그는 이미 대제사장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체포하였다가는 소요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과 그런 계약을 맺은 유다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가룟 유다가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경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학자들입니다. 그것은 증명하기 아주 어려운 단순한 이론으로서 소수의 신학자들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는 일의 주도권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여기서 요한은 다시 한번 흥미있는 사실을 밝힙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저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내보내셔서 무언가를 사다가 절기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중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드디어 그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서 소자들아 하는 이 말씀이 이 표현에는 귀엽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려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놀라운 계명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나오는 계명입니다. 잘 알아듣는 여러분에게 내가 권고합니다. 집으로 가서 이번 주 안에 그 서신을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 요한이 상세히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은 조금 더 나아가면 다음 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 1서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게 어떤 계명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한 가지 계명이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마음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단 간에 그리고 종파 간에 서로 증오하고 반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성전, 홀리 워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전쟁은 어느 것이고 거룩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팍스의 순교사를 읽어보십시오. 종교개혁 시절에 얼마나 잔혹한 행위들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편도 100% 무죄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십시오. 칼빈의 언행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계명으로부터 이다지도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만을 대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통틀어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저가 자살을 하려는가 라고 수군거린 적이 있습니다. 저가 스스로 죽으려는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가 어디로 가려는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는가? 저의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본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여 당신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흥미롭습니다. 결국은 이 책의 필자인 요한만 빼놓고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 죽었으니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사람들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려고 다가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우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대단한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진정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탄의 밀까부르듯 하는 시험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나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반대했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결국 부인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직접적인 요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과신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과 더불어 논쟁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주여, 제가 결단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니까요. 저는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하는 한편 주님과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 서너 가지 이유로 인하여 베드로는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감람산 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기도해야 할 때에 잠을 자는 것도 실패의 한 원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멀찍이 예수님을 쫓는 것은 실패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바짝 달라붙어서 쫓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다가 갈수록 더 좋습니다. 멀찌감치 뒤떨어져서 쫓을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언제 어디서 주님을 부인하였는가? 원수가 피어놓은 불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수의 집에서 불을 쬐고자 하는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가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잠시의 일락과 쾌락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자리에 가 있으면 자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자만과 자기 과신에서 비롯된 길을 걸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큰 소리쳤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적으로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내가 믿기로는 이 말씀은 베드로를 위로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장차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군사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틀림없다. 내 말투를 보면 안다. 내가 갈릴리 말을 쓰는구나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때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 그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저버렸구나. 복음서에 보면 닭이 울기 시작할 때 거기 서 계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굽어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낸 눈길은 이 썩을 놈아, 내가 결국은 일을 저질렀구나, 응? 하고 꾸짖는 의미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정 어린 부드러운 눈길이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더욱 베드로의 마음은 아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눈빛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이럴 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는 그 눈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의 죄책감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무덤에 놓였을 때 그 마지막 눈빛은 베드로를 무척 괴롭혔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가 실패했을 때 마주친 예수님의 마지막 눈빛이 저에게 자꾸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이 못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배반하였구나. 내가 저분을 부인하였구나. 저 사랑스러운 분을 말이다. 이런 생각에 베드로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일러주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간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만나 한 말들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참으로 주께서 살아나셨으며 여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단다.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눈 그 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재차 사명을 주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도 그것은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내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너 자신을 믿지 말라. 그분을 믿도록 하라.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 그분을 신뢰하라.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오니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나 우리와 합의하는 사람만 사랑할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 모두를 당신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